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바른 정보와 유익한 해설로 여러분의 생활과 영적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시대를 진단하는 뉴스와 해설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립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했지만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인병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 심해져만 갑니다. 다시 우리의 생활 습관과 건강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협하는 현대 성인병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먼저 최근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MK 종합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슈퍼 성병이 전 세계 보건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임질균이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임질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발견된 임질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세계 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슈퍼 성병균은 스웨덴의 마그누스 우네모에 의해서 일본 교토에서 채취된 샘플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성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H541로 불리는 이 슈퍼 임질균은 임질균 치료에 유일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세팔로스포린이라는 급항생제에 마저 완벽한 저항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서 어떤 치료제로도 퇴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네모는 지난 1840년대 임질 치료에 항생제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임질균 박테리아는 임질 치료제에 대한 저항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면서 이새 슈퍼버그 임질균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에이즈 같은 질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성도덕이 무너지는 현대 사회에 경종이 되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성도덕의 타락과 문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 종말 시대 큰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먼저 소돔 고모라성에 있었던 그 남색 동성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동성 연애 때문에 세상에 많이 퍼진 것이 에이즈병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초록색 원숭이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제 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러나 이 에이즈균은 사실은 성적인 문란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 연애는 이성과 감정의 뒤틀림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erversion이라고 그러죠. perverted된 그런 감정과 그런 이성의 판단의 극치가 바로 그것이 동성연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인간의 생활에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칙을 갖다가 그렇게 뒤엉켜서 바꿔버리는 그 일은 여러분 그 이성과 합리성의 뒤틀어짐과 또한 느끼는 감정의 뒤틀어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실릴 정도로 세상에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거기 말씀하기를 이제 그 천사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제 그 방문하고 롯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이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상관할 것이라 그러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연애입니다. 아,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왜 이렇게 이해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새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있을 이런 도덕적이고 이런 그 참 타락한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특별히 타락한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바로 이렇게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을 여기 여러 번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 성평이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란하는 자와 음란이 나오죠. 성도덕의 타락입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성도덕의 타락이죠. 또 탐색하는 자나 성도덕의 타락이죠. 또 남색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나 또 여기에 또 무엇입니까? 성도덕의 타락이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을 여기에 열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제일 많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 타락의 일로를 달리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다 가까워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적은 자기들의 생활에 몰두하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노새 때와 같다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슈퍼 성병의 기사를 접하면서 또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정말 마지막 예언의 성취의 한 징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간의 죄악의 방종이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또한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부절제와 방종으로 오는 질병들인데요. 이제는 이 현대 성인병이 성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말은 원래 노인병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인병이란 성인의 질병에 관한 의학이라는 뜻으로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또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등이 성인병의 범주에 드는데요. 이 병들이 성인층에 많이 생기면서 노화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통칭하여서 성인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20대에서 30대에도 성인병이 다발하고 있고 도처에 성인병센터나 성인병협회 등이 생길 정도로 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일명 현대병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9월 21일자 세계일보 건강면에는 우리나라 4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고콜레스테롤증,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이 이제는 성인이 아닌 어린이 성인병으로 되어서 소아층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이 4대 성인병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인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잘못된 식습관, 고지혈, 고혈압, 내장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 다양한데요. 특별히 현대인의 건강 상태 악화는 고칼로리 식품의 과다 섭취와 식품 가공의 발달에 따른 미량 영양소의 손실, 또 잘못된 식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또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흰설탕이나 흰밀가루, 흰쌀밥 등의 정제된 고칼로리 식품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생기고 또 비타민, 미네랄이나 섬유질 등의 섭취 부족 등이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학계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성인병의 주범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성인병의 주범은 첫째는 나트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고 신체 저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률을 높이는 등 부작용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는 1일 권고량의 2배라고 합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2배가 넘으며 그 수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준인 2000mg보다 2.6배나 높은 5279m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자주 먹는 것이 김치, 찌개, 또 국 등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이 주식단이죠. 또 가공이나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늘어가면서 나트륨의 섭취는 더욱 늘고 있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공조미료는 나트륨 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잠깐 식습관과 성인병과의 관계를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이경준 리포터 나와 주십시오.
네, 식습관과 성인병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학생과 먹는 학생을 비교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뇌의 능률과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마이클 머피 교수가 2005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 그룹의 암기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 높았습니다. 2002년 농촌진흥청의 아침밥과 수능 성적 관계 조사에서도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는 학생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보다 평균 20점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 이후 아침까지 긴 공복 상태가 되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낮아져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아침밥을 안 먹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공복때를 대비해 열량 소모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칼로리 소모가 줄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팀이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교 5학년 1536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을 안 먹는 아이는 먹는 아이보다 키가 작고 허리 둘레와 몸무게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병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 교실팀이 지난 2006년 청소년 1276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을 거르는 아이가 아침 식사를 주 4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교 영양학자 캐서린 콜린스 박사팀은 20년간 2,184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에 아침밥을 자주 거르면 20대 후반부터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 성인병을 앓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성인병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성인병을 부르는 것 같죠? 성인병의 주범으로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내장 비만입니다. 대전일보 건강면 10월 17일자 기사에는 100세 장수 내장 지방을 제거하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만의 시초이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체 내에서 지방은 축적되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구분합니다. 내장지방이란 복강 내 또 내장 주변에 존재하는 지방을 말하고 내장비만이란 복강 안쪽 내장 사이를 커튼 모양으로 연결하고 있는 장 간막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아닌 피하 지방, 즉 엉덩이나 허벅지 등의 피부 아래층에 존재하는 지방만을 생각하지만 내장 지방 역시 비만의 한 유형으로 내장 지방은 일반적으로 피하 지방보다 더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은 혈액성에 잘 녹아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하 지방보다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내장 비만의 원인으로는 잦은 술자리, 과도한 스트레스, 빠른 식사 속도, 적은 운동량, 잦은 밤잠, 많은 흡연량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운동을 게을리하고 주로 사무실에만 앉아있거나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따라서 내장에 지방만 쌓이게 되어서 내장 비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에는 음식 조절, 운동, 생활 습관 개선 등인데요. 지방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주범은 지질보다도 당질입니다. 당질은 탄수화물에 많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장 지방을 개선하는 최대 비결은 저탄수화물식입니다. 저탄수화물식이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죠. 우리가 곡식을 많이 먹을 때는 그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콩 종류에 들어있는 사람의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리놀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변을 잘 나오게 하며 또 유해물질과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채소와 감자류, 해조류, 버섯류 등입니다. 다량의 수분 섭취도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들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뱃살은 내장 비만의 주 원인입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내장 지방형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리포터를 통해서 중년 남성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아볼까요? 강정자 리포터입니다.
네, 남성 갱년기를 아십니까? 남편이 수시로 얼굴이 화끈거린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데 꾀병 부리는 것만 같고 삶이 우울하다, 갑자기 여자가 되어버린 남편. 여자들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중년 이후 남편들의 변화, 남성 갱년기 그 증상을 알아봅니다. 광동 한방병원 장석근 원장은 남성 갱년기는 기본적으로 여성 갱년기 증상과 유사하며 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 갱년기는 생리 중단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은 배경은 없지만 30대 이후로 매년 남성 호르몬 분비가 1 내지 2%씩 감소하면서 여성과 같은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에 관한 연구와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정신적인 증상에 건망증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 자신감 결여, 육체적 증상으로는 무기력, 피로, 식욕 저하, 탈모, 복부 비만, 각종 관절통, 피부 노화, 그리고 성적인 증상에는 성욕 감소와 발기부전, 성적 쾌감 감소 등이 있고요. 혈관 증상에는 안면홍조, 심계항진, 발한, 불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 부족증에 의한 남성 노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Androgen decline in the aging male. 영문 철자의 앞자리만 따서 ADAM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해서 40 내지 50대에는 20대 농도의 약 50%, 60대에는 30% 등 감소하지만 감소한 호르몬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호르몬 농도가 비교적 낮아도 별 증상을 느끼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르몬 수치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 부족증이 의심되면 호르몬 균형과 혈류 개선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 방법입니다. 전문 닥터의 남성의 갱년기 극복에 대한 조언을 알아보았습니다. 갱년기 증상의 진단은 크게 증상 설문지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는 남성 호르몬 검사, 고지혈증 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립선 검사, 골밀도 검사, 척추 엑스레이 촬영, 체지방 검사 등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남성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한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 치료가 있고요. 복용하는 경구제 치료 또는 바르거나 부착하는 경피제 치료 등이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는 허약한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충해주면서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치료, 약침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치료해 갈 수 있으며 한방치료율이 매우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인병의 주범으로 또 스트레스가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코르티솔, 즉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직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로와 같은 육체적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을 배출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효과를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서 당뇨를 유발하거나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또 콜라겐의 분해를 촉진함으로 피부가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궤양 위험이 높아지고요. 체내 수분과 염분을 축적해서 부종이 쉽게 생깁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방해해서 감기, 독감,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골격 생성을 느리게 함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고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인병의 주범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농도를 올리고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여러 반응을 일으키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두통, 수면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어깨 걸림, 목 뻣뻣함 등 근육장애,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등 소화기계 이상,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성욕감퇴, 성기능 이상 등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겠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병호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면 우리가 거기서 시사하는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가슴에 담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치유의 은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하는 안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병이 났을 때 교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는 일이 아주 흔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렇습니다. 병자를 일으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나 병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규례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와 또한 우리 정신적으로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생물이 되리라. 너희가 사슴을 잡아먹어라, 토끼를 잡아먹어라, 염소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무엇을 우리 음주로 주셨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식물인데 채소, 곡류들, 견과류들, 과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몸에 영양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분명 이 짐승들과 인간들에게 다른 종류의 그런 음식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정한 데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한 잘 분리시켜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 마음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부정한 음식에서 분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먹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몸을 좀 구분해서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이루고 우리의 정신을 좌우하죠. 네,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순결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인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유혹과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매일 이기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